특별 새벽 기도회 이후에도 변함없이 일상의 새벽을 지키시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꾸준하게 이렇게 성실하게 드리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또 하나님의 열매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02편 말씀인데요. 시편은 전체가 한 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102편을 읽을 때 오늘 본문은 매일 성경 묵상 기준으로 나눠져 있지만 102편을 전체를 다 읽고 이렇게 묵상할 때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102편 1절에서 11절까지 자 우리 본문 말씀을 읽기 전에 시편에는 각 상단에 보면 표제가 있습니다. 물론 표제가 없는 곳도 있지만 표제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 시의 배경을 설명해 주기도 하고요. 또 문맥이나 또 이미지 같은 것을 이렇게 잘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전제가 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표제가 어떻습니까? 읽지 않았는데요.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라고 표제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육신의 어려움을 겪는 자가 아니면 뭐 어떠한 큰 고난이 있는 자가 마음이 상하여서 지금 하여튼 엄청난 고통 가운데 있는 시인인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마음이 상하여서 그의 불평이나 원통함이나 또 낙심됨이나 절망함을 그냥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고 있다고 하는 기도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고난당한 자 오늘 102편 전체를 한번 읽어보면 이 고난당한 자는 어떤 고난을 지금 당하고 있을까 한번 유추하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읽어보면 첫 번째는 개인적으로 육체적인 고통이 아주 극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슬픔 가운데 있는 모습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102편 전체를 읽어보면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3절, 14절, 뭐 16절 뭐 이렇게 쭉 보면 시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시온. 시온은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지명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가리키는 또 단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택함 받은 백성들의 그런 아픔, 공동체적인 아픔이나 그러니까 민족적인 뭐 서러움 같은 것을 설명한다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102편은 어쩌면 다윗 왕조 이후에 그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그 민족, 그 나라를 잃은 슬픔에 잠긴 시인의 모습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고난당한 자가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는가 시편을 또 이렇게 쭉 흐름으로 그러니까 102편만 따로 읽지 말고 101편, 102편, 뭐 103편 이렇게 같이 읽어나간다면 이 102편 양좌에 있는 시가 다윗의 시로 되어 있습니다. 101편이 다윗의 시인데요. 다윗이 어떻게 결단을 하고 있냐면 101편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와 정의를 노래합니다. 인자와 공의를 노래합니다. 라고 하고 있고 내가 완전한 길로 행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을 멀리할 뿐만 아니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그 충성된 자들을 다 불러 모으겠습니다 라고 하는 아주 강한 결단을 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결단 이후에 바로 또 102편을 보면 이제 곤고한 심령이 되어진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가 이 땅에서 바로 실현되지 않아서 아주 원통해하고 아파하는 시인의 마음을 표현한다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살아간다 보면 그렇게 딱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일은 말씀 기준대로 살아가기에는 너무나 복잡하고 너무나 이렇게 쉽지 않은 상황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마음이 상하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곤고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시인은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102편 구절을 보면 그렇습니다. 이게 매일 성경 기준대로 잘라놓은 11절까지가 크게 상반절로 표현된 구절입니다. 1절, 2절이 하나님께 향한 간절한 기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3절부터 11절까지는 1인칭 주어를 사용해서 이 개인의 극심한 고난을 지금 강조하며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부터 이 하반절까지는 이제 응답이 나타나는데요. 응답을 보면 시온의 회복과 함께 갑니다. 시온이 회복함에 따라서 나의 고난과 어려움도 회복되어지고 끝내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일들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더 깊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 2절은 읽어보셨던 바와 같이 온 마음을 당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예, 들으신다는 이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이 주의 기울여 듣고 이해하여서 동조한 채로 구체적인 행동까지 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경청하고 공감해주고 이해하는 단계죠. 그래서 이 듣는다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부르짖음이 닿게 하나님께 연결되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괴로운 날에, 이 괴로운 날 지금 아주 암담하고 또 처절한 상황 가운데 있는 신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괴로운 날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1, 2절 그리고 이 말씀을 보면서 욥기에 있는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욥기 23장 8절 9절에 보면 자신의 상황이 너무나 암담하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예, 우리도 이런 상황이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방이 막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날을, 그런 일들을 이 시편 저자는 나의 괴로운 날이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얼굴이라는 것은 민수기 6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주의 얼굴을 가려졌다, 주의 얼굴을 돌이켰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림받았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는 표현과 같은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는 간절한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제가 제목을 설명을 안 했는데요, 제목은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입니다.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자, 1, 2절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적용할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성도는 어떠한 상황이라도 기도해야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에 응답이 있든지 없든지, 아니면 내 상황에 변화가 있든지 없든지 시편 저자처럼 우리는 기도해야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들으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은 대단한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바로 신자의 태도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라, 그런 말이 있죠. 기도하라. 근데 기도할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할 마음이 생길 때까지 기도하라 라는 기도에 대한 격언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시편 50편 15절 말씀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나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라라고 시편 저자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두 가지를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응답해 주실 뿐만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겠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환난 날에 어려울 때 마음이 상하고 곤고할 때 그냥 다른 곳까지 아니하고 오늘 아침처럼 이렇게 나와서 기도할 때 누가 영광을 받으십니까? 기도의 응답과 때로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기도에 대한 말씀은 성경 전체에서 워낙 많기 때문에 다 이렇게 나열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나님 예수님께서도 이제는 내 이름으로 마음껏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기 전에, 기도는 기도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고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쿵저렇쿵 배우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기도는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는 것, 기도는 하면서 배워나가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기도를 잘할 수 있는가, 많이 하다 보면 더 기도를 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야고보서 4장에 있는 말씀이죠. 많이 구하다 보면 기도가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기도하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했을 때 1, 2절 기도하고 나서 내 상황을 말하고 났을 때 이 102편 내에서는 어떻게 응답하고 있습니까?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않으셨도다. 가난한 자, 궁핍한 자, 공고한 자죠. 이 표제에 있는 것처럼 고난당한 자, 이 지금 여기서는 빈궁한 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기도를 돌아보신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20절에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공고한 자, 그 고난당한 자를 갇힌 자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이 공고한 자의 상황이 거의 죽기 직전의 상황까지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거의 죽이기로 정한 것 같은 자를 해방시켜 주시겠다. 매여 있는 데서 놓아주시겠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편 102편에서는 초라하고 비참한 시인에 비해서 이 하반절에 보면 광대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대조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초라하고 비참한 시인과 아주 크신 하나님을 연결하는 통로가 바로 기도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얼굴을 숨기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초라한 처지에 있는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보시고 무슨 기도를 하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셔서 어떤 기도를 하시나 유심히 보고 계십니다.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져 있는 어떠한 사람이라도 실패 있는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기도를 분명히 들어주십니다. 사실은 기도라 그래서 기도는 되게 아주 특별한 것이죠. 우리 지난주까지 특별색 기도를 했지만 기도 자체가 특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기도, 특별한 것에다가 더 특별하게 지난주까지 했던 것입니다. 특별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다면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응답되지 않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또 막혀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주시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가 안전할 때이고요, 기도할 때가 소망의 때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신의 상황을 보겠습니다. 3절부터 쭉 살펴보면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연기는 눈에 보이다가 사라지는, 잠깐 있다 사라지는 것이죠.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다. 그러니까 덜 구워져서 연기도 없고 냄새나는 그 장작단 같은 걸 말하는 것입니다. 심각한 위기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사오며, 여기 원문에 보면 이런 뜻입니다. 내 마음이 풀처럼 짓밟혀서 쇠잔하여졌으므로 음식 먹기조차 잊었습니다. 이렇게 원문에는 나와 있습니다. 더 강렬한 표현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다도 아주 비참한 상황이지만 그런 시들고 말랐을 뿐만 아니라 짓밟혀졌다, 으스러졌다는 지금 고난을, 으스러진 고난을, 고난의 상태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단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피골이 상접하였다고 그러죠. 아주 야위어져서 헉헉 하면서 탄식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흥이 같이 되었사오며, 이 올빼미 옛날 성경에는 당하새라고 설명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정확한 새라고 명칭하기는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흥이과에 속해져 있는 새들이라고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라는 이미지도 그렇고요, 아주 사막 같은 불모지에 해당되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불모지에서 있는 부흥이 같은 새, 이 적막하고 황폐하고 음침하고 어물한, 또 외롭고 쓸쓸한 이미지를 지금 가득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내가 밤을 세우니 지붕 위의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참새라는 것은 이 번역자가 참새라고 부른 것이고요, 사실은 그냥 이름 모를 작은 새를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작은 새가 물 위에서 떨어져서 밤새 지금 울고 있다는 것, 지붕 위에서 홀로 울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독한 채로, 또 불면, 잠을 이루지 못한 채로 고통스러워하는 시인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는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고 조롱하고 모독하고 있다고 나와 있죠. 그리고 내게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이 말씀도 좀 원어를 좀 살려서 말씀드리면 어떤 말씀이냐면,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라는 표현은 나를 찬송하는 자들, 찬양하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찬양했던 자들이, 과거에 나를 찬양했던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한다는 표현은 저주했다는 표현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내가 나를 찬양하고 좋아했던 사람들이 나를 떠나서 저주하고 있습니다 라고 설명. 더 비참한 모습이죠. 원어를 보면 이 욥처럼 그런 것 같아요. 욥이 부자였을 때는 막 따르고 좋아하고 했을지 모르겠지만 욥이 고난을 당하니까 너 쟤 때문에 그런 것이야 라고 하면서 도리어 욕하고 조롱하는 그런 친구들이 원수가 되어버리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자, 9절에 보면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참 참담함이 극에 이르는 그런 장면들입니다. 10절을 잠시 놔두고요. 11절을 먼저 읽어드리면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그러니까 내가 풀에 시들어짐 같으니이다. 그림자만 보더라도 형체가 없고 그리고 허무한 그런 이미지를 보여주는데 그 그림자조차 기울어지고 있다. 완전히 사라지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인의 아주 착잡하고 적막한 마음을 설명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10절을 건너뛰었는데요. 혹시 이 말씀을 먼저 읽으신 분이 계시다면, 10절을 주목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묵상을 참 관찰을 잘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죠? 3절부터 11절까지는 다 인칭, 주어로 나를 내가 어떻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10절은 주어가 무엇입니까? 주어가 바뀝니다. 10절은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주께서, 이제 주께서로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음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원망이나 불평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이제 이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의 태도에 우리가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분노와 진노, 사실 주께서 분노하거나 진노할 일은 어떤 일이냐면 죄에 관한 것이죠. 죄에. 죄에 관해서 하나님은 아주 혐오하시지 않습니까? 혐오하시고 극심한 불쾌감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조그만 죄에도 하나님은 분노하시고 진노하시는 분이십니다.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떠니셨나이다. 들었다가 내팽개치는 그런 신의 비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일이 여기 시편 저자가 민족적인 죄악 때문에 그렇다라고 해서 회개하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주의 진노,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았다는 것은 죄를 지금 회개하고 있는 모습인 것이거든요. 그리고 자신의 죄일 수도 있고요. 근데 여러분, 많은 경우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이 꼭 내가 죄를 지어서 그러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죠? 인류 전체가 타락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인류가 타락함으로 죽음이 들어왔고요. 그래서 이 온 세상은 어그러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께 100% 완전한 길을 걷더라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고난이 있을 수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류 전체가 어그러져서 이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대에서는 도무지 길을 가다가도 사고가 날 수 있고 언제든지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총체적인 그런 죄악들이 우리 인류에게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근데 이 10절에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회개와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여기서부터 이제 응답의 기초가 됩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그런 은혜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12절부터는 이제 내일 또 설교할 본문인데요.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13절 같은 경우는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위로와 응답은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지 우리가 응답이 되고 위로를 받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기도하며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102편 하반절이 계속해서 응답의 말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101편, 102편, 103편을 연결해서 읽으면 좋겠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103편에 보면 더 많은 응답과 위로의 말씀들이 나타납니다. 103편 그 중에서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면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해 주시고 병을 고치시고 통령해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겠도다. 아까 이 102편에 나온 새들이 나왔죠. 뭐 올빼미, 뭐 부흥이, 참새 이런 새들이 나왔는데 103편에 보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면,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면 우리가 독수리같이 새롭게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독수리는 어떤 동물입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 네 가지 생물로 나오는 그 중에 한 동물이 바로 독수리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이 독수리는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 썼던 표현이었죠.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인도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겠다는 말씀은 마치 고린도후서 1장 4절 말씀에 나오는 말씀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로서 환난 중에 너희에게 주는 위로로서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시는 데까지 주시는 위로를 주겠다고 하시는 그 말씀, 독수리 같은 독수리 같이 새롭게 한다는 말씀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비가 갓난 아기들을 불쌍히 여김 같이 자기를 경외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이 진토임을, 그리고 잠시 폈다가 사라지는 덜의 풀과 같은 인생임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떠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욥처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라 라고 고백하는 우리 하나님을 변함없이 경외하고 신뢰하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는 좌절하거나 불평할 시간이 없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길을 가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그리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막대기로 너희들을 지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때는 교훈을 주시고 어떤 때는 보호하시면서 너희들을 안아서 인도하시겠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응답이 더딜지라도, 깊은 어둠과 터널을 건너간다고 할지라도, 또한 하나님의 진노와 고통 중에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또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목도하며 나아가는 또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또 기도의 위로와 또 응답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하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에 또 은혜를 주실 것들과 또 하나님의 은혜 베푸실 들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